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흔히 단거리 달리기 경주를 좀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누가 제일 빠른 자동차 엔진을 만드느냐, 뭐 0.1초라도 누가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이런 거에만 엄청 집중하죠.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어떤 참가자가 자기 자동차 엔진만 열심히 깎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경주로에 아스팔트를 새로 막 깔고.
아스팔트를요?
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신호등을 세우고 심지어 교통 법규까지 새로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주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레이싱이라는 게임 자체를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비유네요. 엔진만 쳐다보고 막 달리던 다른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뛰어들 이 심층 분석의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판을 좀 꿰뚫어보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입수했거든요.
네, 굉장히 방대한 자료죠.
맞습니다.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직접 예리한 코멘터리까지 덧붙여서 보내주신 2026년 7월 24일자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묵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담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뭐 중국 AI가 미국을 이겼냐 졌냐 이런 뻔한 점수표 논의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두뇌부터 반도체, 통신망, 그리고 거대한 공장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몸집처럼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자료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최전선, 이거 바로 소프트웨어의 석도점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로?
브리핑 보고서에 등장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죠. 딥시크. 이 딥시크의 최근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7월 23일에 열린 투자자 회의에서 이들이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했거든요.
아, 7월 23일 회의요? 무슨 선언이었죠?
당장 눈앞의 매출이나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AGI, 그러니까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연구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연구를 우선한다고요?
네. 자신들은 돈을 버는 흔한 플랫폼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GI를 향해 달리는 연구 조직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재규정한 거죠.
아니, 근데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대한 투자금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구 속도에 집착한다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무모해 보일 수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보면 엄청나게 치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치밀한 전략이요?
네, 지금 글로벌 AI 시장은 누가 먼저 완벽한 AGI의 표준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과거 스마트폰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애플이랑 구글이 운영체제 장악했을 때요?
빙고. 그 두 회사가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이후 수십 년 동안 IT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지금 이 생태계 기초공사에서 이기면 미래 산업 전체의 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딥시크는 아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푼돈 볼 때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딥시크는 모델의 대부 구조를 공개하는 오픈웨이 진영에 속해 있잖아요. 당장 뭐 API 호출료 몇 푼 버는 것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어서 종속성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와, 당장의 푼돈 대신에 생태계라는 거대한 제국을 그냥 통째로 먹겠다는 거군요. 근데 이 속도전이 정말 무자비할 정도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빠르죠.
자료를 보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을 기점으로 딥시크가 기존에 제공하던 딥시크 챗이나 뭐 리즈너 같은 구형 API 서비스의 호출을 그냥 바로 중단해버렸습니다.
네, 그냥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V4 체제로 그냥 강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텐센트도 똑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자기네 하이에스리 모델을 시험판에서 정식 상용화 모델로 자동 전환한다고 공지했어요.
맞아요.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식당 열려고 인테리어 공사 막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어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출입문 자물쇠를 통째로 그 V4라는 새 자물쇠로 싹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진짜 딱 그 짝이죠.
그럼 당장 중국 모델 연동해서 서비스 테스트하던 우리 한국 개발팀들은 오늘 당장 코드 수정 안 하면 내일 서비스 다 먹통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가차 없는 상용화. 이게 지금 중국 AI 씬의 찐 본질이에요.
가차 없는 상용화.
네, 과거에는 앱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모으느냐, 즉 마케팅이란 유저 확보가 중요했다면요. 지금은 연구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그걸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출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느냐, 이쪽으로 경쟁의 축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축 자체가 이동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AI 모델 도입할 때 그냥 벤치마크 점수표, 그러니까 스펙만 보고 결정하면 진짜 큰 코 다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펙 말고 그럼 뭘 봐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버전이 강제로 바뀌거나 라이센스 정책이 돌변했을 때 우리가 자체 서버에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구동할 수 있는지, 서비스의 영속성이 보장되는지, 이런 비성능적 요인들이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된 겁니다.
야, 소프트웨어 쪽 발전 속도가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 똑똑해진 두뇌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서 띄어놓을 물리적인 육체,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나를 신경망은 대체 지금 어떻게 구축되고 있을까요?
네, 로봇과 인프라 파트로 넘어가 볼 차례네요.
맞습니다. 7월 20일 신화사 발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수치가 엄청나죠?
올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완성품이 무려 400여 종에 달한대요.
반년 만에요?
네. 이게 전 세계 로봇 모델의 절반을 넘는 수치거든요. 게다가 네 발로 걷는 사족 보행 로봇은 전 세계 판매 비중의 70%를 중국이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장악력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아이 반년 만에 인간형 로봇 400종이 뚝딱 나왔다. 이거 솔직히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그냥 중국 특유의 보여주기식 뻥튀기 아닐까요?
뻥튀기다.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모터 몇 개 달아놓은 시제품 수준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우리 한국 로봇 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이걸 진짜 실질적인 위협으로 봐야 하는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런 의구심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사실 숫자만 보면 안 믿기니까요. 하지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다가온다고요?
네. 400종이라는 게 400개의 스타트업이 각자 무슨 골방에서 뚝딱뚝딱 로봇을 조립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이미 상하이를 전시와 마케팅의 중심지로, 그리고 선전을 부품과 제조의 최전선으로 완전히 양분해 놓았습니다.
아, 도시별로 역할을 나눴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들이 있잖아요. 감속기, 관절 모터, 배터리, 센서 이런 것들이 선전이라는 거대한 제조 인프라 안에서 이미 표준화되고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아, 부품이 이미 레고 블록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확합니다. 레고 블록처럼 표준화된 부품들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그거 가져다 조립해서 목적에 맞게 꼽대기만 덮어 씌운 완성품이 400종이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와.
즉, 중국 정부는 로봇을 더 이상 실험실의 어떤 연구 과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제조업으로 취급하고 집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꼽대기가 400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0개를 반년 만에 팍팍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생태계가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군요.
네. 한국 기업들은 저 400종이라는 화려한 전시품을 비웃을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무시무시한 부품 단가의 하락, 그리고 양산 속도를 진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고 보니 진짜 서론이 돋네요. 자, 그럼 이 수많은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할 중한 컴퓨터,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는 어떨까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스마트 연산력이 전년 대비 177%나 폭증해서 2185 엑서플롭스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엑서플롭스 단위로 넘어갔죠?
여러분, 1 엑서플롭스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1초에 100경번의 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100경번이요. 네.
2085 엑사플롭스면 이거 뭐 지구상에 있는 전 인구가 평생 동안 계산기 두드려서 풀 수학 문제를 단 1초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경이로운 수준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GPU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철저히 통제하고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 들어가게 하죠.
그렇다면 중국은 개별 칩의 성능이 명백히 후달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천문학적인 연산력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칩이 없는데 연산력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통신사 주도의 클러스터링에 있습니다.
통신사 주도요?
네.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전신의 연산 플랫폼 시랑이 100 엑사플롭스를 초과했고 중하우 시닝이라는 기업의 새로운 AI 전용 TPU인 쉬유가 항저우 전신이라는 통신사 클러스터와 묶여서 운영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통신사 하면 보통 그저 스마트폰 5G 요금제 파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 통신망 인프라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핏줄로 쓰고 있습니다.
핏줄로 쓴다고요?
최상급 칩 10개를 못 구하니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자체 제작 칩이나 구형 칩 100개를 초고속 5G 통신망으로 엄청 촘촘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 칩 성능이 달리면 통신망으로 묶어서 때운다.
네, 통신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를 극한으로 줄여가지고 수만 개의 칩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국가 단위의 운영 능력인 거죠. 공신부가 산업용 5G 독립 전용망을 공장마다 시범 사업으로 막 깔아주는 이유도 바로 이 엣지 AI를 위해서입니다.
와, 칩 하나하나는 미국보다 느릴지언정 그걸 수만 개씩 묶어서 초고속 도로로 쫙 연결해버리니까 전체 연산력에서는 안 밀리게 된다는 거군요. 개별 반도체의 약점을 거대한 네트워크 운영으로 돌파해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똥똑한 소프트웨어 두뇌, 400종이 넘는 로봇이라는 육체, 그리고 통신망이라는 신경망까지 중국이라는 한 몸뚱어리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남은 건 이 거대한 괴물이 바깥 세상과 부딪힐 때 생겨나는 규칙의 문제일 겁니다.
네, 아주 골치 아픈 영역이죠. 세 번째 파트, 지정학적 지뢰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3일 APEC 디지털 AI 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자신들만의 AI 규칙과 질서를 외교 무대에 막 제안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업상 제조격들의 AI 적용률이 30%를 넘었고 자국산 오픈소스 다운로드가 100억 회를 돌파할 만큼 내수가 엄청 탄탄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룰을 밖으로 막 밀어내려는 거죠.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아,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인 팩트 전달이죠.
맞습니다. 단지 이 두 거인의 정면 충돌이라는 명백한 팩트가 우리 한국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물리적인 폭풍을 몰고 올지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부해보는 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팩트로 다시 돌아가 보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중국의 유명 AI 기업 문샷을 콕 집어서 저격했습니다.
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했죠.
이들이 미국의 수출 금지 품목인 엔비디아 GB300 칩에 몰래 접근했고 나아가서 미국 모델을 증류해서 자신들의 키미 K3 모델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이 증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꼼수를 말하는 건가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물리학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번 해보죠.
네, 물리학 시험.
정석대로라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방대한 수식의 원리를 낑낑대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AI 모델이 엄청난 데이터를 처음부터 바닥부터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없고 돈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교 1등이 이미 싹 다 정리해놓은 완벽한 요약노트랑 오답노트를 슬쩍 훔치거나 베껴서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1등 노트를 베낀다.
이게 바로 증류기법입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비용을 들여서 완성된 미국 오픈 AI의 최상급 모델한테 수많은 질문을 막 던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완벽한 정답들을 싹 수집해서 자사의 자른 모델한테 그대로 학습시키는 거죠.
와, 진짜 1등 엑기스만 쏙 뽑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백악관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과 칩으로 만들어낸 지적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빼가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펄쩍 뛸 만하네요. 그런데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7월 22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셨죠?
네, 그 기사 파장이 컸죠.
중국이 과거에 무기 만들 때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서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이제는 AI 모델의 가중치랑 핵심 훈란 데이터 그리고 칩 설계 역량 자체를 수출 통제 범위에 넣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무서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도체 칩 같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못 팔게 막는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 파일 형태의 무형 자산까지 국경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틀어막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AI 모델의 가중치라는 건 사람 뇌로 치면 수천억 개의 뉴런이 서로 연결된 시냅스의 강도, 즉 지능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엄청난 수치 덩어리거든요.
지능 그 자체다.
네. 중국은 우리가 만든 이 똑똑한 뇌구조를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함부로 가져다 분석하고 써먹게 절대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패러다임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장벽에서 소프트웨어와 설계 자산이라는 무형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두 장벽 사이에 낀 한국의 반도체나 AI 서비스 기업들은 진짜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꼴이 된 거네요.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겁니까?
네, 진짜 사방이 지뢰밭이죠. 만약에 어떤 한국 기업이 아 오픈소스니까 무료네 하고 중국산 모델 성능이 좋길래 덥석 가져다 자사 서비스에 붙여 썼다고 가정해보죠.
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델이 미국이 제재한 칩으로 불법 학습된 거였다거나 반대로 중국 정부가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 가중치 기술이 거기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제재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그 모델을 도입한 기업은 양쪽 모두에게서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파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2차 제재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게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7월 21일 로이터 보도에 나온 오는 9월에 미중 양국이 AI 공식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양쪽의 규칙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지기 직전이라는 뜻이니까요.
아, 아직은 완전히 안 끊어졌다.
네, 지금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AI 도입 계약서,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사용 중인 모델의 데이터 훈련 족보까지 밑바닥부터 싹 재검증해야 할 골든 타이밍인 겁니다.
야, 오늘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왜 처음에 저희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몸집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겠네요. 김경진 변호사가 보고서 말미에 남긴 코멘터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묵직하게 관통합니다.
네, 그 멘트가 핵심이죠.
중백은 정책들이 따로 놀지 않는다. 모델을 만들고, 칩을 묶고, 통신망을 깔고, 공장을 돌리고, 규칙을 수출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엄청 뼈아픈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AI 정책은 과기부가 하고, 공장 인프라는 산자부가 하고, 외교는 외교부가, 막 부처별로 쪼개서 따로 놀면 이 거대한 판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본 것처럼 AI는 이제 특정 IT 부서나 개발자들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인프라, 제조, 외교 안보가 하나로 결합된 국가 총력전의 무기거든요.
총력전의 무기.
네. 그러니까 개별 기술의 스펙 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읽어내는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정책을 통합하는 대응이 지금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한번 생각해보면 우라늄이나 핵폭탄, 스텔스 기술 같은 물리적인 것들만 전략 무기로 취급받아서 국경을 못 넘었잖아요.
네, 철저히 통제를 했죠.
그런데 만약 방금 우리가 막 열띠게 이야기했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 모델을 가중치라는 수치 덩어리가 새로운 시대의 우라늄 전략 무기가 되어서 국가주의 장벽에 딱 갇혀서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애초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AI 혁명이 가능했던 건 전 세계 천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코드를 공유하던 그 낭만적인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그 찬란했던 인류 공동의 지식 교류가 결국 이기적인 국가주의의 굳건한 벽 앞에 산산조각 나는 날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무겁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담에서 더욱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을 다룬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